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의 반대에도 KBS 생방송을 통해 계엄을 선포하려 했던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이 계엄 계획을 김건희 여사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한 합동 감식이 연기됐습니다. 당국은 여객기 날개에 실려있는 항공유로 인한 추가 폭발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먼저 항공유를 전부 빼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미국 워싱턴 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와 군용 헬기의 충돌 사고로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당국 발표가 나왔습니다. 탑승객 중엔 한국계 10대 피겨 선수와 가족 등 3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첫 출근 날인 오늘 중부지방 곳곳에 최고 5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추위는 낮부터 누그러지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1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 대통령이 생방송을 미리 잡아놨다면서 국무위원들의 반대를 뿌리쳤다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진술이 확인됐습니다.
국무회의 같은 법적 절차는 무시하고 계획대로 계엄을 강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 40분쯤 대통령 집무실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김용현, 박성재, 이상민, 조태열, 김영우 장관과 조태용 국정원장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가 가니까 네. 장관님들하고 몇 분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대통령을 뵀더니 이제 계엄을 선포한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전 장관은 보다 구체적인 당시 상황을 지난달 경찰에 나가 진술했습니다. 당시 집무실에서 비상계엄 계획을 접한 일부 국무위원이 반대하자 윤 대통령은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말하며 22시 KBS 생방송이 이미 확정돼 있다고 언급했다고 이 전 장관은 진술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 강행 의지를 표명하며 생방송이 예정돼 있다고 했다는 진술이 드러난 건 처음입니다. 이 전 장관 등은 대통령 의지를 꺾기 힘들다고 보고 더 많은 국무위원들이 말하면 대통령이 계엄을 재고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당시 자리에 없던 국무위원에게 추가로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밤 9시 10분쯤부터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이후 윤 대통령이 밤 10시가 다가오자 국무위원들이 다 왔는지를 확인했고 다 도착하지 못했다는 답변에 22시에 내려가야 하는데 라며 또다시 생방송을 언급했다는 게 이 전 장관 진술입니다. 윤 대통령의 22시 KBS 생중계 언급은 앞서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에서 제기한 계엄방송 준비 사전 언질 의혹과도 맥이 닿아 있습니다. 당시 노조 측은 계엄 선포 전 최재현 보도국장이 누군가로부터 계엄방송을 준비하라는 언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최 국장은 대통령실 누구와도 통화한 사실이 없고 발표 전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계엄 당일 통화 내역 공개 요구엔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은 채 사전에 확정한 22시 계엄 선포를 KBS를 통해 하려고 한 구체적인 정황이 이 전 장관의 진술로 드러난 셈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이 전 장관은 또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이 계획은 아무도 모른다, 아내도 모른다 이렇게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친이 쿠데타 성격의 계엄을 극비리에 기획한 정황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은 이유도 확인됐습니다. 김건휘 기자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계획은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우리 와이프도 모른다. 와이프가 굉장히 화낼 것 같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또 정진석 비서실장이 지금이 어느 때인데 비상계엄이냐면서 집무실로 들어갔지만 대통령 설득에 실패했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 극소수 군사령관들과 친위 쿠데타 성격의 계엄을 은밀히 기획한 정황으로 보입니다. 회의록이 작성되지 못한 이유도 확인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회의록 작성을 위해 기록을 남겨놓으라고 대통령실 부속실 직원에게 말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전 장관이 참석 장관 이름, 회의 시간, 발언 요지 등을 남기라고 하자 직원은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발언 내용을 모른다고 답했고, 이에 이 전 장관은 재차 장관 몇 명이 언제 왔다 정도라도 적어놓으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발언 내용을 모르니 회의록을 작성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전 장관은 국무회의록 작성이 행안부 소관이라 기초자료를 남기는 취지였다고 경찰에 해명했지만 국무회의의 외형을 사후에 갖추려 한 시도로도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검찰 조사에서 계엄 선포 후 갑자기 누군가 와서 서명을 해달라고 했고 무슨 서명이냐고 묻자 출석 파악을 위한 것이라고 답해 국무회의의 틀을 갖추려는 것으로 의심해 서명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졸속으로 추진된 국무회의가 의안 보고, 회의록, 부서도 전혀 없어 위헌성이 이미 드러난 상황. 회의 과정에서 내란 동조로 볼 수 있는 조치를 취한 국무위원이 있었는지 등도 향후 수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3명을 지목해 재판을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심판 결과 승복 관련 표현까지 꺼냈습니다. 야권에선 파면을 예감하고 불복에 밑자락을 까는 거냐며 비판했고 여당에서도 헌재 무력화 시도는 맞지 않다는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지은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재판관 8명 중 3명의 이름을 지목했습니다.
문형배 소장대행과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 모두 우리 법 출신으로 오히려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권 대표는 이들 3명의 헌법재판관이 민주당과 정치, 사법 카르텔을 이루고 있으며 불공정 재판의 배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느냐의 차원이란 말까지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탄핵 심판을 했을 경우에 과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깨끗하게 승복할 수 있겠느냐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분들께서 스스로 회피를 해야 저는 마땅하다.
결국 권 대표의 헌법재판관 공격은 추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사전 포석 작업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민주당은 헌재 결정을 부정하기 위한 생트집 잡기에 불과하다고 맞받았습니다. 조국 혁신당도 법치주의를 입에 달고 살던 자들이 불리하면 헌법과 법률마저 깡그리 무시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윤석열 파면을 미리 예감하고 불복의 밑자락을 까는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사법 판단의 수준을 모두 연고주의로 다 환치시키려는
헌재 따위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 행위에 대해 판단할 자격이 있느냐라고 묻던 이전 전략이 차라리 덜 졸렬해 보입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도 심판 불복을 감안한 거라면 아주 불순한 의도라며 헌법재판관을 존중하고 어떤 결과든 인정해야 한다는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정당이든 국회가 무력화를 시도한다는 것은 저는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낫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당의 헌재 흔들기가 갈수록 도를 넘어서는 가운데 오늘 임시국무회의에서 추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또다시 내란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이른바 비명계 잠룡들이 이 대표 일극체제를 겨냥한 발언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문 전 대통령은 포용과 통합의 행보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반갑게 손을 맞잡았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최고위원과들도 인사를 나눈 뒤 곧바로 이 대표와 함께 지지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화이팅!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의 손을 번쩍 들어올리며 지지자들에게 화답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곳 평산마을을 찾은 건 작년 9월 당대표 연임 후 방문한 뒤 4개월 만입니다. 이번 회동은 민주당 지도부가 배석한 가운데 2시간 가까이 이뤄졌습니다.
또 민주당이 세상을 좀 크게 바꾸어서 국민들 모두에게 좀 행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 대혼란도 다 국민들의 힘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는데 정말 위대한 국민입니다. 이 경제적 어려움도 빨리 좀 완화시켜야 될 텐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차담을 나누며 통합과 포용의 행보가 갈등과 분열을 줄여나가는 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 크게 공감했다고 민주당은 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치 환경이 조성돼 있는 상황에서는 통합하고 포용하는 행보가 민주당의 앞길을 열어가는 데 매우 중요할 것 같다.
문 전 대통령은 특히 민주당 내에서 이 대표와 거리를 두는 분들도 포용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를 두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비명계 인사들을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친문계 적자로 불려온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전날 SNS에 1극 체제 정당 사유화라는 아픈 이름을 버릴 수 있도록 당내 정치 문화를 바꿔나가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 1극 체제를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어제 만남에서 김 전 지사의 비판에 대한 구체적인 대화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조속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일반 접견이 오늘부터 가능해집니다. 공수처가 접견 금지 조치를 해제하면서 하루 한 번 평일에 한해 변호인 외에 일반인도 면회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롯해 대통령실 전현직 참모들도 접견 계획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지난해 4분기와 연간 확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주력인 범용 메모리가 부진한 데다 고대역폭 메모리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반도체 부문의 4기 영업이익이 3조 원 안팎에 그칠 거라 전망이 나옵니다. 지난 8일 공시한 잠정 실적에서는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각각 5.18%와 29.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관세 위협으로 안전자산 선호가 높아지면서 금값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현지 시간 30일 블룸버그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 이날 장중한 때 금 현물 가격이 온스당 2,798.59달러까지 올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에는 5mm 미만의 비나 5cm 미만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충청권과 경상권은 오후 들어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 전라권은 저녁부터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4도, 철원 영하 12도, 부산 영상 2도 등 영하 12도에서 영상 2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다소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 서해와 남해 먼바다에서는 최고 2m로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MBC 뉴스 투데이 NH투자증권 제공으로 전해드렸습니다.